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참 우리 아침에 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기대와 또 앞으로 많은 책임감이 있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 미국 온 지 20년 됐습니다. 와서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또 공부 마치고 나서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또 교수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교단에 있는 또 신학교 학교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우리 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함께 동역한 지가 5년 정도 넘었고요. 그리고 목사님 개척하실 때 그때가 되게 생생해요. 왜냐면 한 3년 좀 넘었죠. 그때 목사님이 그 하와이 코나에 가셔서 그 DTS를 받으시고 이제 돌아오시기 전에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해도 되나요? 죽을 뻔하셨는데 예, 간신히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새로운 교회 또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살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아무래도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그 사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런 이 사역의 여정을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내용과 또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또 다름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기 때문에 유사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아침에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좀 프랙티컬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는 제가 미셔널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마음 가운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돼서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막상 현장에 가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하는 기회 주셔서 많은 교회들 다니고 또 그것을 이제 글로 정리하고 책을 내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교회를 가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정말 사역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100일 이상을 집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뭐 타주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사역을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원론적인 부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살아내는 방식과 또 특별히 한국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적합하고 또 실행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런 사역을 한 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역들이 벌써 6년, 7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늘 나눠드린 책자를 보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한 Q&A 또 정리가 된 걸 보고 강의할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의 어떤 강의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교회에 가보면 또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 선교적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많은 책을 보고 디스커션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선교적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심지어 제가 한 경험은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과 또 교회 아주 훌륭한 교회. 근데 목사님이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 큰 마음을 품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를 거의 1년 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를 부르셔서 한 4일 정도 전교인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이렇게 했는데 식사할 때 이제 장로님들랑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솔직히 물어보겠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교수님 우리 목사님이 1년 동안 성결교회 이야기했는데 성결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성결 교회에 대해서 그 전날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걸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강의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런 개념적인 것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너무 누구나도 굉장히 깊이 알고 또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과 또 그런 열정들이 더 깊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벌써 1년 반 이상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이 오픈되고 확장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하고 교회 문이 닫혔을 때에는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누구나 다 그렇듯이 이것이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잖아요. 그죠? 곧 교회가 오픈할 것이고 그러면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찬양해야지, 열심히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목회자님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런 그 줌을 통해서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러면 교회가 진짜 더 뜨거워지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1년 이상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런 기대가 사실 산산히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재오프닝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면서 현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한 회복률이 5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들이 미국에서. 그런데 특별히 이제 큰 교회일수록 회복률이 낮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50% 정도 회복률을 가지고 있고요. 작은 교회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뭐 퍼센티지로는 더 높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50%, 60%의 회복률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 교회에 한 20%에서 30% 정도 성도가 줄 것이다. 전체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게 사실 작년 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얘기했지만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는 성도가 많고 어디로 갔는지 연락이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가 진짜 위기다. 교회에 큰 위기를 던져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배드뉴스가 있고 굿뉴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드뉴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회복률이 굉장히 낮고 또 어쩌면 교회가 지금 직면에 있는 엄청난 그런 큰 상황적인 도전 가운데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그렇게 결코 밝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배드뉴스입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굿뉴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대체 교회가 뭐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지? 좀 뭐 고상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게 만듭니다. 아마 신앙적인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게 뭐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지? 얼마든지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뭐 요즘은 핑계도 많아요. 그리고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 놀러 가도 예전에는 눈치 보고 중직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디 주일에 한번 빠지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모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뭐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하고 듣고 그리고 놀러 가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컨비니언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가 하나님의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분명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이 위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상황 자체도 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과는 사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고 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오늘날 코로나19 시대를 바라본다면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우리의 방향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상황을 보게 되면요. 교회가 이제까지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해왔냐면 건물 중심적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게끔 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모든 사역들은 소수의 성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역이 진행이 되었죠. 또 당연히 많은 성도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했고 많은 이벤트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잘 효과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운영되기 위해서 굉장히 센트럴라이즈된 그런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역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걸 통해서 모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뭐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 또 성공적인 목회, 그 표상이 뭡니까? 솔직히 말씀하면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 좋은 교회예요. 예. 우리가 지금 닮고 싶어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 또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이렇게 많은 가시적인 사역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성도들은 되게 자긍심을 갖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왠지 모르게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왜 잘못 걸려갖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의 성공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어떤 교회 중심이냐면 개교회 중심입니다. 로컬 처치 중심의 그런 사역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 사역, 이 개념은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왔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강제적으로, 아니죠, 완전히 강제적으로 이 공식이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이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곧 예배, 진정한 예배이고 교회라고 말씀을 외쳤어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었고요. 이제는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뭐 문고리 신방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나오지 마세요. 문고리에다가 뭐 선물 갖다 놓고 또 기도해주고 얼굴만 잠깐 보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는 그런 신방도 하고요. 당연히 성직자 중심의 교회 구조에서 이제 평신도 중심의 교회 구조로 그 강조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서 이들이 정말 성장을 이루며 이들이 있는 곳에서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그런 사역구조가 어떻게 하면 분산이 이루어지고 탈중앙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당연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고 또 보내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여러 교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평상시에 이 교회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옮겨가는 그런 수평이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볼 때는 성장하는 교회는 굉장히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인드 가운데 성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많은 숫자의 성도가 오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진짜 뭔가 본질적인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개교회의 성장이 멈췄을 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것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이 사역을 해왔지만 이 개념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흩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일단 목사님들이 안 좋아해요. 모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우린 더 모여야 되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흩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의 마인드셋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가고 교회가 재오픈이 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이 메시지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 이것이 계속 우리 교회의 중요한 DNA로 흐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과거로 백을 해서 내가 예전에 편리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또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많은 프로그램 제공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뭐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생각과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것들을 좀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간다,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의 그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구속의 역사이고 동시에 하나님 선교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교적 사명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말씀들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고모사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이 20번 이상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줄 나의 마지막 유언,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바로 내가 이 땅에 왔던 그 사역을 너에게 유임해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면서,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오해했던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특정 소수의 사람들에게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에 특별한 이런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 분들, 또 동시에 어디 가서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적응 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신 거고, 나같이 까탈스럽고 나같이 이렇게 적응 잘 못하는 사람들은 아우 난 성격 관계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올드 패러다임이죠. 뭐 그 책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에도 나와있지만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 미셔널이 철치, 사실 그전에는 미셔널이 철치라고 하는 말로 다 이해가 됐던 것이잖아요.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 중심적인 교회, 미셔널이 철치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이 다 가능했는데요.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이것이 어떤 한 특정 소수의 사람들, 특정 어떤 사역으로 국한이 되게 되면서 아니야,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리프레쉬하고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셔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사역으로 그들을 초청하게 하는 이 사명을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한번 내려봤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을 위해 세상을 섬기며 미시적 측면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사실 이건 제가 철수 시프트라고 하는 제 책에서 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정의만 가지고요 한번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왜냐하면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언뜻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면 뭔가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뭔가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사실은 주체는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분이 행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싶다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고 정말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리서치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저는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면서 그 선교적 교회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이론이 아니고 어떤 원리가 아니고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컨택이 없고 임재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어떻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식별하는 그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거든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그거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는데 이 독특하고 구별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낸받기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맞죠?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독특한 부르심과 소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생태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미국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 개척 운동을 처음에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한국 교회도 교회 개척 열심히 해왔지만 언제부턴가 교회 개척 무용론이 생겼거든요. 교회 개척하면 안 돼요. 교회 개척하면 100개 중에서 예전에는 10개가 살아남고 90개가 문을 닫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100개 교회 개척하면 97개, 98개가 문을 닫아요. 3년 안에. 이렇게 교회 개척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네트워크 운동을 하고 익스포넨셜 컨퍼런스라고 교회 개척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 컨퍼런스에 무려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5천 명의 사람들이 플로리다에서 모였는데요. 올랜도에서. 서부에서 또 한 번 모이더라고요. 그때 서부에서 2천 명, 3천 명이 모였어요. 그럼 다 합치면 8천 명, 9천 명, 한 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기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각자마다 주어진 부르심이 달라요.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자원이 다르고 그 교회들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식별하고 그것을 참여하게 노력한다면 그 어떤 교회도 감당할 만한 사명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가철치는요 대형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어느 한 성공적인 모델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어떻게 노력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또 상처를 받고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봐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을 위해서 세상을 섬긴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양면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회복을 위해서 섬김을 실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시에 거기서만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사업과 다를 것이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인적 구원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영혼 구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역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회복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거창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사역으로 접근시켜 본다면 그 누구도 감당할 만한 독특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선교적 교회를 교회에서 설명할 때는 이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선교로 인해 형성되고 움직이는 교회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사명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로 충만한 교회.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적 교회는 뭔가 완성이 되어서 그것을 실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쫓아서 나아가는 프로세스예요.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이 담겨졌고 그것이 선포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해서 어떤 과업을 이루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선교적 비전과 소명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 저는 이것을 선교적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선교적인 사명의식과 선교적인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기대와 비전이 가득 차게 될 때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지향해 가면서 그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의 아젠다와 나의 목적과 어떤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갈망과 그런 몸부림이 있는 교회, 이것이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에드 스테처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자신의 지역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선교사처럼 행동하는 교회다. 선교사처럼 행동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육신적인 원리, 또 하나는 토착적인 원리, 또 하나는 의도적인 원리. 이 인카네이션을 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또 토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텐셔널,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항상 어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깔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안에도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보통 지금 저희가 해왔던 그 사역들을 이 앨런 허시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주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의자 배열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회 구조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제의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지향해 왔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교회들이 무대가 엄청 커졌잖아요. 이게 무대형 교회 스테이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또 찬양팀도 쓰고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교회가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대한 예배 운동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예배는 너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예배적인 서비스를 받는 좋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의 참여율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성도를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자 배열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또 참여를 더 많이 독려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교회의 모습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참여율이 5%에서 한 20% 정도에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80%의 성도들은 교회 예배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 20%에서 30% 정도 줄 것이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그 미국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교회를 옮기고 누가 교회를 떠나갔는가라고 하는 걸 조사해보면 이 front row에 앉은 분이 아니고 back row에 앉아있는 분이래요. 여러분 그 맨 뒤에 있는 분들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교회 오면 맨 뒤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여기 들어갈까 말까 교회를 관망하고 예배를 관망하면서 아 오늘도 내가 해야 될 과업을 성취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분들이죠. 근데 교회 코어 멤버로 들어와 있는 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동이 별로 없죠.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항상 교회 보면 레이어로 놓고 보면 교회사에게 깊이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인 성도들이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의 이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제도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전통적인 교회의 사역은 이 교회 안으로 성도를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선교적 교회는 이와 반대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선교사로 사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주어진 중요한 과제죠. 만약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마 교회의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교회가 성도들을 파송하는 구조잖아요.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여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모이고 다시 흩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임이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인데 흩어졌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거기서 또 다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섬김과 그런 사명의 어떤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또 다른 그 영적인 다이나믹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다. 네.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네. 그런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선교적인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DNA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DNA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이 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 내 안에 정말 선교적인 DNA가 살아있나?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했더니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틀린 얘기라고. 왜냐하면 DNA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 거래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DNA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래요. 저보고.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인 DNA를 다 심어 주셨는데 그 DNA가 가려져 있다고 하는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 주신 선교적인 DNA가 다시 드러나고 컬티베이트되고 풍성해지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교적 삶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핀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해지더라고요. 아 진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내 안에서 나의 삶의 동력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나? 되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교적 교회를 쭉 연구해 보면서 도대체 미국 교회들은 선교적 교회 운동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 이것이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턴가 우리한테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뭐 목사님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매일 뭐 매주마다 선교적 교회 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짜증날 거예요. 아, 선교적 교회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면 우리가 따라갈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이 용어 자체가 거슬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이 아니고 라이프고 우리의 삶의 고백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운동이 뭐 좀 이론적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에 정립이 되었고, 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2005년, 6년, 7년 이때부터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제가 방문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일단 달라요. 그게 좀 놀랐습니다. 제가 교회를 리서치하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학교를, 제가 이게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유학 올 때 제가 뭐 교수가 된다거나 총장이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꿈이. 저는 뭐였냐면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를 배우고 내 이력에 미국 유학생, 메스터, 미국에서 공부했으나 이거 가지고 한국 가려고 사실 왔어요. 너무 세속적으로 보이나요? 너무 날 비하했나?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와서 오자마자 뭐 아르바이트하고 풀타임 공부하고 뭐 교회 사역하고 이러면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미국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제가 미국 학위를 받았잖아요. 영어로 공부하고 PhD까지 받았어요. 석사학위 마치고 PhD까지 철학박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정작 미국 학위를 받았는데 Made in USA인데요. 미국 교회를 하나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느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질문하면서, 교수님 성경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그때 제가 통역을 할 때였어요. 우리 같이 멘토 교수님이랑 같이. 근데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그때 아주 프레시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선교적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추천을 해주세요. 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미국 교수님만 바라봤죠. 교수님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도 잘 몰라. 있어 있기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정립이 안 됐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선교적인 교회라고 표방하는 교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점 화자가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교회가요, 이 디클라인 되고 있는 게 벌써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는 최근 들어서 성장이 멈추고 뭐 교인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교회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정체가 시작되었고 성도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기울어진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은 이미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럽은 뭐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지만 뭐 어느 나라는 5%, 어떤 나라는 3%, 어떤 나라는 2.5% 뭐 이런 기독교 인구가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 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역시 같은 문화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미국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게 뭐냐면,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르쳐서 되게 크리틱하게 지금 미국 교회가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유산에 의해서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본 교회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숫자가 줄어들고 굉장히 아주 비평적인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역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안에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아, 살아있다. 살아있다. 한국교회 제가 방문했거든요. 남가주에 유명한 교회들 거의 다 가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답답함이었어요. 교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영성을 가지고. 제가 어릴 때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분이 정말 젊었을 때 경험했던 교회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뭐 철학기도도 가고 새벽기도도 같이 가지 않았겠어요? 의자도 없고 그냥 이렇게 신발 벗고 들어가서 방석 놓고 앉는 그런 교회였는데 예배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예배 드리다가 물론 어릴 때이기도 했지만 어머니 그 발에 기대서 잠을 잤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불 다 꺼놓고 방망 뛰고 뭐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근데 그 가운데 잠을 잔 것도 저도 신기하죠, 그죠? 근데 그 잠을 자고 엄마가 깨우면은 일어나서 집에 왔어요. 그게 한국교회 영성이에요, 여러분. 네? 고상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고상한 형태는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한국에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교회가 뭐 얼마나 또 영성이 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들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정말 살아있네. 근데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간증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성공적인 스토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토리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들 홈페이지에 가보면 뭐 전략적이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목사님의 설교도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여러 비디오들, 근데 비디오 내용들이 다 뭐냐면 성도들이 이 교회 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이혼 이기 가운데서, 내가 약물 중독에서 뭐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회복됐는지 이런 이야기도 쭉쭉쭉 넘치는데, 하,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일종의 전염병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안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가지 이런 교회들 쭉 방문하면서 발견하는 한 가지 비밀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일한 고민인 것 같아요. 이들을 선교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교적인 공동체.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베드로는 좀 힘이 좋으니까 혼자가, 넌 좀 약하니까 둘이가, 넌 세 명이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둘씩 보내셨어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보내셨고, 7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7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공동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함께 거하셨잖아요, 그죠? 열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건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진짜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신앙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공동체로 보내셨는데, 미국 교회 연구를 쭉 하면서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아, 이런 공동체적인 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 팬데믹을 건강하게 통과한 교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였거든요. 교회가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도 그 안에 정말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나가요. 근데 다 무너지는 교회도 보세요. 공동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가. 근데 이 소그룹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미셔널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셔널 공동체.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미셔널 커뮤니티, 영어로 얘기하면 미셔널 커뮤니티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더 줄여서 M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선교적 공동체를 다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로서 증인됨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까지 익숙해져 있던 소그룹들은요, 사실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목적 자체가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선교적 공동체의 초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가고 또 혼자에서 공동체로, 몸의 초점이 교제, 펠로우십에서 미션, 사역으로, 위트니싱,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과연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 또 퀘스천이 들게 되잖아요. 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또 중요한 인물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네일 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희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또 저희 학교에서 교수들도 계시고 제가 이를 리서치 하면서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정말 친하게 된 분이신데요. 이분이 아마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우스 철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셨어요. 물론 이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죠. 근데 하우스 철치,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긴 스토리지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마치 사도와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사역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분은 기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뭐 카페나 아니면 어떤 클럽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이게 21세기에 미국 땅에서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막 완전한 역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서 모이냐면 뭐 모일 데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철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우스 철치는 처럼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만 뭐 아주 하나의 교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을 사역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막 퍼져가기 시작했는데요. 10년 전 통계에 벌써요. 미국에서 매주마다 하우스 철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120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지나서 또 어떤 운동이 발생했냐면 이 소마라고 하는 운동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운동은 제프라고 하는 목사님, 저 동갑인데 윌로크릭 철치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세속적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미국을 쭉 조사해보니까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시애틀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카고에서 시애틀로 이사를 가면서 그분 친구들에게 같이 비전을 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친구들 가운데서 나도 그 사회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한 다섯 가정이 같이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직업을 잡고 같이 이제 가까운 곳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살면서 뭘 했냐면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블레스라고 하는 그 사역 있잖아요. 정말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역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여러분 가보신 적 있죠? 네? 진짜 막 살아있는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뭔가 막 오잖아요. 막 나도 막 은혜 받을 것 같고 뭔가 막 신선하고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뜨거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눈 대화와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공동체에 와서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새로운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겠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사냐고?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I'm a Christian.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교육을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또다시 임무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를 하고 이 운동이 시애틀에서 발생했는데요. 지금 한 10년 지났거든요. 이 운동이 지금 미국의 전역에 퍼져 있으면서 한 100개 이상의 그런 소마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제가 LA에 있는 소마 커뮤니티도 가봤거든요.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주일날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가서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조그만 식당에서 한 4, 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제 저한테 안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사실은 내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소마 커뮤니티에서 내가 듣고 글을 좀 읽고 당신들 좀 이렇게 실제 사역을 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자기 집에 한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집에서 이제 주중 모임을 갔는데 7시에 모여서 이제 차를 대고 갔더니 집이 한 3층짜리 되는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에 괜찮은 동네에 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 이제 우리는 보통 가정 예배 들으러 가면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갔더니 뭐 음식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똑같아요. 뭐 이렇게 음식 나누고 근데 그날은 메뉴가 뭐였냐면 피자를 만들어 먹는 날이었는데 저보고 처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네가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을 딱 주면서 이제 밀면서 너의 영성을 여기서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밀면서 펴고 네가 필요한 토핑을 넣어라. 그래서 뭐 토핑 막 집어넣고 뭐 그러면서 막 얘기가 되게 즐거운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오븐에 집어넣었더니 뭐 10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꺼내서 같이 먹고 뭐 여러 가지 그날 그때 뭐 한참 뭐 NBA 무슨 파이널 시즌이라고 뭐 NBA 이야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유쾌하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막 방에 들락날락하고 애기 있는 부모님도 또 애기 뭐 기저귀 갈라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좀 보니까 좀 이상해. 제 느낌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지내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들 같이 사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들이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신앙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분가를 하는 날이었어요. 분가를 하는데 우리는 축복해주고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는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계약서에도 사인을 하고 룰이 있으니까 룰을 지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분가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딱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변호사고 너 뭐 학교 교사고 뭐 대학원생이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애기도 있고 그런데 한 집에 모여 산다는 것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같이 사냐고 그랬더니 이분들 할 말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따라가고 싶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익사이팅하지 않냐고 젊은이가 가능한 거긴 하겠지만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서 그런 복음의 행진이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어떤 운동들이 이제 막 발생하면서 이것이 확산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그 운동을 보면 뭐가 있냐면 요즘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언더그라운드 철치 운동이에요. 이거는 플로리다 템파에서 발생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도 철저하게 다 어떤 운동이냐면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지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성도들에게 이런 선교적 삶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그들이 있는 어떤 직업 또 어떤 취미 뭐 이런 어떤 부르심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모임을 갖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연락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뭐 예술하는 사람들끼리 또 미션 베이스로 모여 사는 그런 사역도 있고 또 컬리지에서 뭐 대학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부르심에 입각해서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가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200개 이상의 그런 여기서는 마이크로 철치라고 부르는데 작은 소형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Fresh Expressions 철치라고 이건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이 운동은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들 예를 들면 감리교회나 아니면 성공회 같이 영국에서 가장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 개척이 안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런 형식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이런 교회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자율권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와 함께 지내면서 뭐 어떤 교회는 타가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개척이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이 지금 미국에 와서 Fresh Expressions 운동으로 정착이 되고 이런 운동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운동이 발생하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뭐냐? 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던 이 교회의 모습이 유일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형태가 완전히 성경적이어가지고 이거를 막 고수해야 돼. 그래서 뭐 웃자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여기서 일로 옮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뭐 담임 목사 쫓겨났다 이런 얘기. 실제로 봤어요 저는요. 실제로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 뭐 산산조각내고 다시 시작 이 얘기 드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으키고 있는 그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붙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연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운동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미셔널 커뮤니티 운동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교회에 있는 공동체들을 이런 선교적인 영성을 거기다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이 선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한 명의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뭐 거대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수의 작은 릴 히어로, 작은 영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간증이 발생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는 되게 많지만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나머지는 또 오후 강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본 교회 가운데서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정말 생짜배기가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 도대체 몇 명 정도 1년에 세례를 주면 여러분이 그걸 듣고 놀라시겠습니까? 네? 한 교회가 생짜배기들을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몇 명 정도가 1년 정도 여러분 교회에서 몇 명 정도가 세례를 받으면 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없으시네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미국에 저희 동네에 이스사이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팬데믹 전 얘기죠. 2017년도 2016년도에 600명을 세례를 줬어요. 1년에 놀라지도 않는 이 모습은 정말 2017년 2018년도에는요 700명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팬데믹 바로 전 2019년도죠 900명 세례를 줬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권 목사님 제가 여러분 교회 갔어요. 모자이크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죠. 어웰 맥머너스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헐리우드 한복판에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의 스토리 기가 막히죠. 제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성공 가도를 거두고 있다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8개 교회 멀티사이트 처치를 하다가 교회 문을 닫았어요. 교회 성도들이 나왔는데 처음에 가졌던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갖고 있던 정신이 뭐였냐면 코뿔소 교회가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코뿔소는 암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복음으로 정말 삶을 살아내는 이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교회는 한 8천 명까지 부흥을 했는데 8개 교회 캠퍼스에서 나중에 가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관람자들이 돼요. 예배 드리고 가시는 손님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가 그래서 헐리우드 한복판에 가서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그걸 렌트를 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쓰고 있는데 이 교회는요 갈 때마다 놀라는 게 2주에 한 번씩 세례를 베풀거든요. 근데 세례식을 어디서 하냐면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해요. 그 교회 바깥이 사거리인데 그 코너에 헐리우드 바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번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고 뭐 관광차도 지나가고 근데 거기서 일부러 세례를 줘요. 거기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날 세례받는 사람들 세례를 주는데 갈 때마다 어떤 날은 50명 어떤 날은 100명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2주에 한 번씩이요. 그래서 제가 그 너무 놀라서 간 거거든요. 그 목사님 만나러 기사를 봤더니 지난해 1,000명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1년에 말도 안 돼. 젊은이들이. 근데 그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를 재개척할 때 자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제부터 그 전과 같은 교회를 하지 않을 거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걸 사람들만 다시 찾아와라. 근데 첫 예배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300명의 사람들이 모였대요.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 DNA를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이 복음이 증거가 되고 확산이 되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이외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정신과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면 좋겠다.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더 좋은 목사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그런 열정 그리고 나와 비슷한 열정과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만나서 미약하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꾸준히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더욱더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잠깐 마치겠습니다.